제2장 생명과 빛 시간 1934년 8월 20일 오전 장소 복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머릿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생명만 있고 빛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바로 사람의 빛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얻는다면 반드시 빛을 얻게 됩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그분은 먼저 생명이셨고 뒤에 빛으로 나타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먼저 빛이 있고 나중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의 차이는 빛을 많이 얻느냐 적게 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빛, 계시, 나타남, 그리고 이상 질문 성경에서 빛, 계시, 나타남 및 이상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응답 빛은 하나님의 계시를 비추어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휘장을 거두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인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타남은 바로 계시가 빛에 의해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은 바로 계시가 빛에 의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또 잠언에서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빛을 얻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얻는 데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빛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곧 빛이 비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있는 등불이 다만 그 방을 밝게 비출 수 있다 합시다. 당신이 그 옆방에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사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얻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비로소 빛비춤을 얻게 됩니다. 빛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사람의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할 때에만 하나님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가까이 할 때 빛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등 그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다만 빛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눈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빛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사람은 필히 하나님과 치밀한 교통이 있은 후에야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빛 지식과 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이 있는 자는 지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는 자라고 다 빛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경이 알고 있는 색깔에 대한 지식과 색깔에 대한 아이의 경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경이 색깔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언정 색깔을 본 적이 없지만 아이는 색깔에 대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색깔이 어떠한지를 체험으로 압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이 빛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만 지식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매우 가련한 일입니다. 죄를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빛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벤젤에게 최근에 나는 로마서에서 죄의 교리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벤젤은 그에게 오늘에야 당신은 죄의 교리를 알았소? 당신은 생활의 체험 속에서 당신이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벌써 알았어야 했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스팍스와 함께 자주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스팍스 선생님이 기도할 때 어느 말이 입에서 안 떠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시기를 주여 당신의 교회로 보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빛비춤과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빛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 또한 빛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최초의 역사는 빛이요. 빛이 있으면 분별이 있게 마련입니다. 넷째 날의 빛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침과 흙으로 눈먼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흙은 육신의 상징이요. 땅에 속한 것입니다. 침은 주님의 신성을 표명하는 것이며 생명의 산물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의 빛입니다. 주님의 침과 흙은 바로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침과 흙을 바르고 눈머니가 치료된 것은 신성 안에 있는 생명의 빛과 인성의 연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눈머니가 주님의 치료를 받은 후 처음에는 사람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으나 주님이 다시 그의 눈을 만졌을 때 그가 다시 눈을 떠보니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이가 빛을 처음 얻을 때는 막연하여 보지 못하고 결국 더 많은 빛을 얻을 때에 비로소 분명히 봄을 말합니다. 빛은 축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속에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빛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대화 기록. 예루살렘이 훼파됨.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훼파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여전히 있었다면 제사장들의 제사의 일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봉사는 지위를 잃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성전이 훼파되지 않았다면 믿는 이들은 물질적인 성전을 중요시하고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배하는 데 있어서 밖에 물질적인 면에 중심점이 있게 되었다면 믿음의 영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소홀히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만 하면 즉각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도 임의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 없는데도 행하는 것을 고범죄라 하고 명령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반역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애걸하며 물을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일꾼에게 작은 칼 하나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상세히 가르치는데 하물며 주님이 그분의 일꾼에 대한 지시는 더욱 분명하고 자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명했으므로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다른 이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알미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마다 마땅히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시인함. 죄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죄를 시인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이면 죄를 시인하는 범위 또한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며 나의 죄를 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긴다면 우리도 그것을 죄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믿는 이가 말한 것과 같이 죄를 시인하는 것은 바로 죄를 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가 죄를 범하고 사람을 향해 죄를 시인합니다. 다만 사람에게 죄를 시인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로 여깁니다.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시인하는 것은 다만 일종의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사람의 죄를 씻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시인하는 것이 마음 안에서 약간의 평안을 갖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범한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은 사람에게 죄를 시인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죄를 시인하는 행위에만 치중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턴즈 박사는 언젠가 말하기를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다만 일종의 심리적인 구원이며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의 보혈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사람의 모든 죄와 불의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범한 죄를 사람 앞에서 처리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마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사람에게 죄를 시인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